것은 사도행전 제14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라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흠해라 하더라. 성박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은 바 주께 부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 이르러 돌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에 이룬 이를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 가운데 홀로 계셔서 경배를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과 함께 우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사도행전 14장에 나타난 바울사도의 1차 선교 여행의 종결로서 각 곳에 교회를 설립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 설립의 중요한 요소를 상고하고자 하오니 성령님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해드린 사도행전 14장 8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 설립의 요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사도는 약 3년에 걸쳐서 주후 46년에서 48년까지 지중해 연안 특히 터키를 중심으로 1차 선교 여행의 결과로 그는 각 곳에 교회를 설립하고 본 증거의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만드신 조직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모임인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3년 사역을 마칠 때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님이 예언하시고 부탁하신 내용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업적을 남기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는가? 그렇게 묻는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을 전파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서 죄 없는 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죽으셨다가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이 오시면 권능을 얻겠고 이제 주님이 교회를 설립하시겠다고 약속하셔서 그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은 모든 일을 마감하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사실상 예수님의 지상사역이 종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될 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사역은 완결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사도는 그 사실을 통해서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은 바울사도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3년 동안 다니면서 이제 돌아오는 그 결말에 바로 교회들을 세우고 돌아왔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교회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세워지는가? 교회에는 무슨 요소가 있어야만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교회가 설립되기 위해서 첫 번째 요소는 교회는 능력 있는 복음 전파의 결과로 설립이 되는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방이 된 사람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일어났다는 여기에서부터 루스드라의 교회가 시작되는 놀라운 출발점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놀라운 기적이 외적인 기적이든지 내적인 기적이든지 기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의 경우를 보면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람을 보고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여러 사람들이 들었겠지만은 이 사람이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이 안전뱅이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할 때에 뛰어서 이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 루스드라에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고 복음을 새로운 각도에서 주시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말씀이 전파될 때는 반드시 이와 같은 놀라운 내적인 혹은 외적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경우도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서 바울과 바나바를 가르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온 줄로 알고 스스 신당에 있는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제물을 차려놓고 바울과 바나바 앞에 절을 하며 그들에게 경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리질러 말하기를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고 하면서 바나바를 보고는 스스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 있는데 바나바가 더 체격도 좋고 외모도 더 잘생긴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나바를 보고는 스스라고 했는데 스스라는 것은 헬라의 열두 신 가운데 제우스 신이라는 제일 우두머리 신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그 다음에 바울에게는 무슨 이름을 그들이 붙였는가 하면 허메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허메는 스스 신의 대변인입니다. 스스 신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주로 바울과 바나바를 보니까 바나바보다는 바울이 더 말을 많이 하니까 바울을 보고는 흐메라 그렇게 부르면서 제사를 지나려고 했습니다. 이때에 바울이 그들에게 14절 이하에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으면서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서 소리질러 가로되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라 우리를 하나님으로 착각하지 말라고 그들을 만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리하여 이 루스드라 도성의 이 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전한 복음을 듣고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교회는 이렇게 해서 설립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를 받고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다고 하여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비로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구원을 받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교회가 교회로서 가치가 있고 존재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 시간에 한 분이 처음 오셔서 소개를 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아래층에 내려가서 이 지역에 얼마나 오래 계셨습니까? 물으니 상당히 오래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교회에 다니셨습니까? 물으니 오늘 교회 처음으로 나오는 길입니다. 친구의 소개로 처음으로 나오게 됐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과연 교회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친구의 소개로 이웃의 소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님을 외면하고 저주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교회의 첫 번째 요소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믿는 사람들이 헌신된 제자가 될 때에 다시 말하면 교회는 헌신된 제자 양육으로 설립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9절로 22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 루스드라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제는 제자화되는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능력 있는 복음 전파로 될 뿐만 아니라 헌신된 제자가 양육이 될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설립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를 가르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제자라는 말은 믿는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배우고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헌신된 사람들을 가르쳐서 제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이와 같은 많은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설립되고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분은 한국 이름으로는 대천덕 선교사라는 분이고 영어 이름은 알레이 토리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소개드렸습니다마는 1933년도에 평양에서 외국인 학교를 다녔는데 그 이유는 자기 아버지가 중국 산동성 선교사였기 때문에 평양에 외국인 학교를 다녔고 그 이후에 미국으로 들어왔다가 1957년도에 한국으로 선교사로 다시 파송이 되어 성공회 신학교 교수로 한국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교수직을 그만두고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1965년도에는 강원도 태백에다가 땅을 구입해가지고 예수원을 설립해서 영적 운동, 영적 제자 운동을 하고 그리고 목장을 경영하는 그분이었습니다. 제가 그 다음 날 만나서 선교사님 원래 연세가 78이고 기력도 쇠해가시는데 언제 미국으로 돌아오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예수원 강원도 태백에다가 묘자리를 여러 군데 만들어 놓았습니다. 난 거기서 죽을 겁니다. 미국으로 안 돌아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자기의 삶을 주님에게 드리기로 작정한 이와 같은 헌신된 제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설립되고 유지되고 확장된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제 옆방에 회의실에 보니까 어떤 청년이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있어서 제가 들어가 보았습니다. 혼자 있었는데 그분은 우리 영어회 중에 다니다가 지금은 보스톤에 가서 MIT 공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어떤 과목을 전공합니까? 물었더니 뉴클리어 엔지니어링을 전공한다. 즉 원자 핵공학을 전공한다고 그래요. 그럼 원래 그걸 전공했느냐? 그러니까 원래는 그 전공이 아닌데 제가 전공을 바꿨습니다. 왜 그러면 핵공학을 전공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이 뉴클리어 엔지니어링으로 PhD를 받고 난 다음에 가능하면 UN 기구를 통해서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의 핵공학 문제를 위해서 자기가 일을 할 수 있게 되면은 그 사람들에게 암암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의 목적을 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는데 명년 2월 달에 이 박사과정 시험을 치게 되는데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짧은 인생을 사는데 때로는 우리가 별로 성공을 못해도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무언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것이 바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 교회가 움직여지게 되는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강제로 모이는 단체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다 자발적으로 모이는 모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이 지상에 존재하는 어떤 조직이나 기관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이런 헌신된 제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이런 안진방위를 일으키고 복음이 전파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무리를 동원해서 몰려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놓고 돌로 들어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쳤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죽은 줄로 알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 있는 하나님을 믿었던 제자들이 달려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성 밖에 돌을 맞아 쓰러진 것을 보고 그들이 둘러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고 하는 이 기자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스럽게 선택을 하면서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보통 사람들 같으면 우리도 기독교인으로 지목을 받아 우리도 화를 받을까야 다 도망을 갈 텐데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쓰러져 있는 곳에 와서 둘러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돌아가 도망가지 아니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둘러서서 지키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참으로 복음을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분명히 이들을 제자라고 칭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제자를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8절에도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이 변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도 알지도 못하지만 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계신 걸 알겠다고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할 때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내가 남편을 보고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은 만나보지 못했지만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을 알겠다고 남편이 아내를 보고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은 누군지 모르지만은 당신의 그 아름다운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겠다고 그것이 바로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는 우연히 자연적으로 생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는 제자가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제자가 제자를 만들어낸다. 즉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헌신된 제자가 루스드라에 있는 제자들을 생산해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좋은 학교로 입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훌륭한 교수 밑에 가서 훌륭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자식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훌륭한 제자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왜 음악을 하고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유명한 사람 밑에 가서 배우려고 합니까? 그런 사람 밑에 가서 배워야만 훌륭한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가 제자를 낳는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제자를 생산해내셨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정과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다시 말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돌로 맞고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쳤는데 다시 일어나서 또다시 성으로 들어갔다. 여기 영어 번역에 보니까 He got up and went back into the city. 되돌아갔습니다. 도망간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제자의 헌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월터 헨릭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보면은 제자는 자연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Disciples are made, not born.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람에게는 기질적으로 유전인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술을 잘하는 사람 혹은 천성적으로 지도력 있는 사람 그 유전인자 속에 자연히 태어나서 그런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부모의 기질 속에 제자가 되는 유전인자가 없다 그 말이죠.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는 헌신과 노력과 또한 주님을 따르는 그 고귀한 삶을 통해서 제자는 생산되고 만들어지는 것이지 자연히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자는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굳게 서는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22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는 환난 중에서도 믿음에 굳게 선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에도 암암리에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성도들 제자들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게 와렌폰이라는 곳에 가면은 선교단체 하나가 있는데 얼마 전에 거기 있는 선교단체의 디렉터하고 선교사 한 분하고 홍콩에서 온 분이 저희 교회를 찾아왔는데 그분들이 전문하는 것은 이 아시아 지역을 전문하는데 북한에 대해서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물었지요. 북한에 과연 신자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에 신자들이 숨어있는 신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련 우라지보스톡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북한으로 밀수하는 작업을 자기들이 하고 있다는 말을 하면서 북한에 분명히 그 지하에 신실한 교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생명을 내어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제자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유지된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기본 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고 그 결과로 오늘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면 우리도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돌에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진실한 제자로서 양육을 받고 헌신된 제자가 될 때에 오늘 우리 교회가 설립되어 유지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교회는 장로들을 세워 교회를 다스리게 함으로 설립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냥 떠난 것이 아닙니다. 꼭 조직을 했습니다. 조직을 했는데 어떻게 조직을 했느냐? 교회가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드린 대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믿는 자들이 생기고 그 가운데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교회는 장로들을 세워야만 교회로서 조직이 된다는 겁니다. 23절에 보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은 바 주께 부탁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선택하여 안수하여 세웠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장로들을 택하여라는 말은 헬라 말에 손을 들어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은 투표했다는 뜻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 손을 들어 장로들을 투표하는데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선택하여 세우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도 예루살렘 교회에 안수 집사들을 세울 때도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잠언 16장 34절에 33절에 보면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에 가룟유다 대신에 사도 한 사람을 선택할 때 그들이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여 택하신 바가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그들이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장로님이 없는 교회는 미조직 교회라 그럽니다. 영어에는 미션 철치라 그러고 장로님이 있을 때의 조직교회, 올가나이즈드 철치라 그럽니다. 우리 학교도 인가 받은 학교가 있고 인가 안 난 학교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장로님이 없을 때는 교회로서 완성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장로들은 왜 선택했느냐? 장로를 선택한 이유는 장로를 위해서 장로를 선택했느냐? 그것이 아니고 23절에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그런데 우리 한글 번역을 할 때는 왜 이 말을 빠뜨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각 교회에서 성도들을 위하여, 즉 그들을 위하여 장로들을 택하고라는 말씀입니다. 영어의 번역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Apostle Paul and Barnabas appointed elders for them in each church. 여기에 for them이라는 이 말은 성도들을 위하여 장로를 세웠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장로라는 말에는 목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장로들을 세웠느냐? 이 장로들로 하여금 성도들을 돌보게 하라고. 그러므로 장로는 마치 아버지와 같이 성도들을 돌보게 하라고. 그런데 만약에 장로나 목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자기들의 권위와 자기들의 주장과 자기들의 명예만을 생각하고 성도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장로와 목사가 교회 안에 있다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진정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최고 지도자와 내각들을 세운 이유는 백성들을 위하여 세웠는데 만약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직분을 남용한다면 그것이 바로 나라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 안에 장로님들을 세웠는가? 자기들의 존경을 위해서 세운 게 아니라 성도들을 섬기라고, 성도들을 받들라고, 어린아이와 같이 양육하라고, 아버지와 같이 어머니와 같이 성도들을 돌보라고 하나님의 교회의 장로님들을 선출하여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장로님들은 양을 치는 목자와 같이 병든 양이 없는가? 혹은 장로 양들 가운데 자라나지 못하는 양이 없는가? 양들을 치라고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장로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인 거로 본이 되어야 한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는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 요소를 구비함으로 교회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교회로서의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이 세 가지 요소를 구비해서 재림하는 날까지 교회가 왕성하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